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국이 위협받을 경우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첫 총회 연설에서 만일 미국과 동맹국이 위협을 받으면 우리를 지키기 위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선택이 없다며 그런 일이 필요 없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며 김정은이 자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전 세계에서를 위협하고 있는 핵과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자국민 수백만 명의 아사와 인권학대, 고문 감금 등의 책임이 있는 타락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에 체포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사망,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등을 거론하면서 지구상 어떤 국가도 이 범죄 집단이 미사일과 핵무기로 무장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적대적 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모든 국가가 김정은 정권을 고립시켜야 한다며 일부 국가들은 북한과 무역을 할 뿐만 아니라 무기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함께 이란을 깡패 국가로 규정하고 이란 핵 합의가 미국이 체결한 최악의 합의라고 비판했습니다. 멕시코에서 19일 규모 7.1의 강력한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는 지진으로 건물이 심하게 흔들렸으며 공포에 질린 시민 수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상자 수와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멕시코 시티에서 남동쪽으로 123km 떨어진 라보소 지역이 진앙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지진은 1985년 멕시코 대지진이 발생한 지 32주년이 되는 날 발생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멕시코 남부에서는 규모 8.1의 강진이 발생해 9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19일 홍콩 독립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람 장관은 독립 문제가 홍콩과 중국 공산당 지도부 간 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람 장관은 정부가 대학교 내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전제하며 현재 대학가의 관련 논의는 단순한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논의가 일국 양제 제도를 명백히 공격하고 있고 중국과 홍콩 간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는 홍콩의 발전에 이익이 되지 않으며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람 장관은 또 관련 논의가 홍콩의 헌법격인 기본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국가인 케냐가 대통령 재선거 문제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지 경찰 당국은 19일 케냐 대법원 밖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최루탄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앞서 케냐 대법원은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이 야권연합 후보인 라일라 오딘가 후보를 제치고 승리한 것으로 발표된 지난달 8일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하고 60일 이내 재선거를 치르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마라가 케냐 대법원장은 대선 무효를 선언한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협박을 가하는 세력이 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에 대한 위법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마리아가 18일 밤사이 카리브해 국가인 도미니카 공화국을 강타했습니다. 현재 마리아는 허리케인 중 가장 강력한 카테고리 5등급을 유지하면서 최근 허리케인 오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또다시 강타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루즈벨트 스켈린 총리는 마리아로 인해 광범위한 지역이 초토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당한 물적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망과 부상 등 인명피해가 더욱 우려된다며 산사태 생존자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20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지켜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는 미국과 한국을 분리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가 주장했습니다. 평양은 오늘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입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서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1에서 5m로 높게 일고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을 핵무기와 미사일로 무장한 범죄 정권이라고 비난하며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적대 행태를 멈추도록 공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자신과 자기 정권을 위해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Rocket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준비가 돼 있고 기꺼이 할 수 있지만 이런 방법이 필요하게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바로 유엔이 지향하는 바이고 유엔의 목적이라며 유엔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비핵화만이 유일하게 용납될 수 있는 미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가 15대 0의 만장일치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한 것을 지적하며 중국과 러시아 모든 이사국이 제재 결의에 동참한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압박과 관련해 우리가 훨씬 더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we must do much more. It is time for all nations to work together to isolate the Kim regime.
모든 나라가 함께 북한의 김씨 정권이 적대적인 행태를 멈추도록 고립시키는 데 협력해야 할 시기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태를 자세히 나열하며 북한의 타락한 정권보다 다른 나라들과 자국민의 안녕을 더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No one has shown more contempt for other nations and for the well-being of their own people.
또 북한 정권은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아사한 것과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구금과 고문, 살해, 압제를 당한 데 대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혼수 상태로 북한에서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사망한 것과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신경작용제로 독살된 사건, 또 13살의 일본 소녀 요코다 메쿠미가 일본 해변에서 북한에 납치돼 북한 간첩들을 위한 언어 강사가 된 사례들을 나열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부 나라들이 이런 정권과 교육할 뿐 아니라 북한에 무기를 공급하고 재정을 지원해 세계를 핵 문제로 미터롭게 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붕괴할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It is an outrage that some nations would not only trade with such a regime.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불량 정권들은 테러 분자들을 지원할 뿐 아니라 인류의 파괴적인 무기들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한다며 북한을 포함해 이란, 베네수엘라 등 여러 정권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40여 분에 달하는 연설에서 모든 나라가 주권과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듯이 미국도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의 군사력은 곧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해질 것이며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삶의 방식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듭 주권국가와 유엔의 책임과 의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건입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거듭 대북 군사적 대응 방안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18일 국방부 청사에서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은 채 북한에 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대북 군사적 공격은 인구 2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 수도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관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이 북한의 무기들 앞에 노출돼 있어 군사적 대응은 옵션에 포함될 수 없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북한이 일본 상공위로 시험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들을 격추할 필요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가 미국이나 일본 영토를 위협한다면 우리의 다른 대응을 끌어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그러나 미군이 미사일 방어력 증강에 수백억 달러를 투입하고도 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격추하지 않는지를 묻는 질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탄도미사일들은 누구에게도 직접적 위협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송영무 한국 국방부 장관과 최근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선 남북한 사이에 핵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가 그런 선택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그게 전부라면서 자세한 입장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지난 11일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핵무기 관련 사안은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게 미국의 오랜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전직 고위 관리가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미한 동맹의 분리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의지를 꺾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 등 동맹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또 중국과의 깊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는 미국과 한국을 분리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That North Korea believes they can by pointing a nuclear weapon at the United States.
북핵 6자 회담 미국 측 대표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18일 카네기 국제 평화 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이 생산 단계에 이르러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으로 향하게 하면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못 본 척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상황에서 한국 등을 겨냥한 군사적 행동에 나선다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실제 북한의 미국 공격 가능성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미국 대통령으로는 미국에 대한 공격을 우려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런 추정에 대한 근거로 북한인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소개했습니다. 대부분의 북한인들은 미국의 개입 때문에 한반도 통일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이 한국에서 분리되면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못 본 척하지 않을 것이고 동맹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힐 전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이어 동맹에 대한 확신의 일환으로 미국의 장비와 최고의 군사 기술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y reassuring our allies, we need to make available some of our best equipment, our best military technology.
그러면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역시 가장 진전된 기술을 지녔다는 의미에서 동북아 지역에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이런 노력과 더불어 중국과의 협력 역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cannot work with China as something that we somehow outsource the problem to the Chinese.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을 하청업자나 위탁자로 인식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 중국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그들의 요구 조건이 무엇이고 미국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에 관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우려하는 통일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역할이나 미국 주도로 북한 문제가 해결될 경우 중국 내부에 패배했다는 인식이 생기는 문제 등을 놓고 깊은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미국이 중국과 협상을 할 사안은 많지만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하고 북한 문제가 그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지난 2008년 북한과의 협상이 최종 실패했던 건 북한이 핵시료 채취 등 검증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신뢰가 아니라 검증 문제가 파행의 원인이었음에도 당시 한국과 일본 국민들 상당수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원치 않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의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문을 열어두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은 미국의 강력한 EMP, 즉 전자기 펄스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제임스 울시 전 미 중앙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울시 전 국장은 북한은 미국 공격을 위해 굳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대신에 위성에 탑재한 핵무기를 폭발시켜 사회 기반 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울시 전 국장을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울시 국장님,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자마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북한의 의도를 뭐라고 보십니까?
They wanted to shove themselves forward and say I'm not intimidated by
어떤 제재에도 겁먹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 과시하려는 의도입니다. 자신은 강력한 핵 보유국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과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갖춘 것으로 보십니까?
Probably not fully yet, but it doesn't matter because they don't need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두 기술 모두 완전히 갖추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에게 그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미국을 공격하는데 굳이 ICBM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이죠. 북한은 핵무기를 탑재한 인공위성을 쏘아올려 하루에 지구를 몇 바퀴씩 돌게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한 전자기 펄스 공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북한이 그런 기술을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I think it's likely that they do. It's not that it doesn't matter. It's that they would have to.
그렇다고 봅니다. EMP 공격은 사람들을 직접 겨냥한 게 아니라 지상의 전자기기를 파괴합니다. 핵탄두를 그냥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거죠. 특정 위치나 건물 혹은 이 적국의 ICBM 발사대를 겨냥하는 대신에 전자망 전체를 망가뜨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량과 물도 얻을 수 없고 통신시설과 병원도 마비되는 끔찍한 상황이 됩니다. 어떤 지역을 겨냥한 핵무기 공격보다도 훨씬 치명적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물론 이 특정 장소 등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보유하면 더욱 유연한 공격력을 갖추게 되는 것인 만큼 북한은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 작업 중입니다. 하지만 위성에서 핵무기를 폭발시키는 EMP 공격 수단 또한 뒷주머니에 넣고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Well, I think it's quite serious because it's relatively easy to do. Orbiting satellites is the easiest thing, the first thing.
그렇습니다.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리는 건 쉬운 일이고 몇 킬로톤 정도의 위력에 핵무기를 골프 가방만한 크기로 만들어서 작은 위성에 탑재하는 것 또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위성은 ICBM 제작에 필요한 대기권 재진입, 열 보호막, 정확성 등의 기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북한이 괌 공격 위협에 이어서 핵무기로 일본 열도를 바다에 침몰시키고 미국을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고 보십니까?
Intimidate everybody else into making sure they get to hold on to their nuclear weapons because they're convinced that's the only way that
끝까지 핵무기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모두를 위협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그것만이 김 씨 일가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사례를 보고 핵무기를 제거하려는 어떤 행동도 망하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따라서 핵무기를 끝까지 고수하려는 것이고 핵무기를 사용하기 직전이라는 인식을 모든 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핵 문제를 외교를 통해서 풀겠다면서 동시에 군사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옳은 접근법이라고 보시나요?
Well, it's hard to be on any other right now than to try diplomacy and old military and reserve. The question is
외교를 시도하고 군사 대응을 예비해 두는 것 외에 당장 다른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이지만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전반적인 접근법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악화되면 북한의 무력 사용을 고려할 것인지 또 그런 대응이 성공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엔 알 수 없다고 답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확대해 북한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노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치가 북핵 프로그램을 저지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Well, it probably won't get the job done, but they should do as much more as they can. The Russians and Chinese
목적을 달성하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할 수 있는 한 최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전면적 원유 금수 조치에서 방향을 틀어 유류 제한 수위를 30%로 낮췄지만 두 나라는 원유 금수 쪽으로 압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당국의 기둥 같은 존재인 중국과 계속 협력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중국은 북한에 인접한 강력한 나라이자 적어도 우리와 협력하려는 태도를 어느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요. 결국 남은 건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협력하고 그들을 더욱 강력한 제재와 태도 쪽으로 유도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울 씨 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임스 울시 전 민주강정보국장으로부터 북한 핵위협 실태와 대응책을 들어봤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평양주유소 기름값이 6차 핵실험 전으로 변화가 없다고 평양주재 서방외교관이 밝혔습니다. 환율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양 내 기름값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양주재 서방외교관이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외교관은 1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평양주유소에서 현재 15kg 단위로 팔리는 휘발유 쿠폰 한 장이 24유로, 미화 29달러, 디젤유 쿠폰은 25.5유로, 미화 31달러에 판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휘발유 1kg당 1.6유로, 디젤유 1kg당 1.7유로 수준으로 북한의 6차 핵실험 이전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 외교관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평양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는 1kg에 각각 1.6유로와 1.7유로에 판매됐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움직임에 따라 북한에서 기름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6차 핵실험 이전 북한에서 휘발유 가격은 킬로그램당 북한 돈 13,000원에 거래됐지만 일주일 새에 급상승하고 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한국의 대북 전문 매체 데일리 NK도 지난 8일 평양의 휘발유 가격이 이달 초 킬로그램당 18,000원에 거래됐으나 지난 7일 기준으로 23,000원으로 상승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의 외교관은 지역별로 기름값 차이가 있고 평양 내에서도 주유소마다 가격 차이가 조금씩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평양 주유소 가격은 핵실험 전후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평양의 기름값이 실제로 오르지 않았다면 북한이 핵실험과 이에 따른 중국의 유류 제한 등 대북 제재에 대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And then they would rise again with the nuclear test and rise even further with the sanctions this week. But instead what he's saying is that the prices have been kind of level, right?
Mm-hmm.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고 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15일 VOA에 제재로 인한 영향이 즉시 환율이나 기름값 변화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효과는 중국이 신용무역 등을 통해 북한에 수출 지원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이 외환 부족을 겪을 때 나타난다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평양 주유소 기름값이 핵실험 전후로 변화가 없었지만 여전히 1kg당 1.6유로, 미화 1.92달러로 가격이 매우 높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an important thing is the price is still very high at 1.7 euros per kilogram.
실제로 평양 주유소 기름값은 앞서 4월 급등한 이후 지금까지 그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초 1월 1일 기준으로 평양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kg당 0.75유로, 경유는 0.84유로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0일 휘발유 가격은 1kg당 1.5유로, 경유는 1.4유로로 올해 초와 비교해 2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앞서 AP통신은 4월 말 평양발 보도를 통해 평양의 주유소들이 석유 공급을 제한하고 가격도 크게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가 4월 19일부터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평양주재 외교관도 평양 주유소 기름값이 지난 4월 연초에 비해 2배 가까이 오른 이후 현재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달라진 점은 별로 없다며 교통량도 그대로이고 택시 요금도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평양 내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지난 4월 기름값 인상 후 거리에 차가 많이 줄었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지난 4월 북한 내 기름값이 급증한 데 대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제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기름값이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When the, in April, after the Xi Jinping, Trump meeting down in Florida, soon after that,
그러면서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난 6월과 7월 휘발유와 디젤유 등 원유를 제외한 중국산 석유 제품의 대북 수출이 30%가량 감소했고 중국의 원유 공급 제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휘발유를 대량 구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달러 원 환율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 주재 외교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15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1달러가 8,000원 수준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국면에도 큰 변동 없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거주하고 있는 소피아 린 씨의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의 주도인 리치몬드시의 한 대학교 건물. 머리에 망을 쓰고 깔끔한 차림으로 음식을 만드는 작은 체구의 여성이 눈에 띕니다.
여기가 학교 식당인 거예요?
네, 카페테리아.
대학교 교내에 있는 이 식당엔 피자, 스시, 햄버거, 볶음밥, 볶음국수 등 메뉴판이 걸려있는 다양한 종류의 크고 작은 속성 음식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안에 못 들어오게 됐어요.
금요일 오후 탈북 여성 소피아 린 씨가 늦은 점심을 위해 몰려온 학생들에게 음식 주문을 받고 있는데요. 주문을 받자마자 즉석에서 뜨끈한 요리 한 그릇을 뚝딱 내놓습니다.
뭐 만드시는 거예요?
스털프라이.
아, 볶음밥. 야채 이것저것만 넣네요. 두부 좋아해요.
300제곱미터쯤 돼 보이는 공간에 진열대와 조리대 그리고 개수대가 갖춰진 소피아 씨의 카페테리아. 커다란 프라이팬에 올려진 재료들이 곧바로 기름을 두른 팬 위에 익혀져서 접시에 담깁니다.
양파에 브로콜리, 양배추, 고추, 당근, 저거는 뭐야? 케일? 국수랑 같이 볶아가지고 한 접시가 나오는데요. 이것저것 뭐 양념이 많이 들어가네요. 매운 것도 들어가요.
닭고기에 야채를 넣은 볶음국수와 볶음밥이 손님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인데요. 속상 음식이지만 직접 요리를 해주는 것이어서 소피아 씨의 음식을 찾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이 대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학교 버스를 타고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소피아 씨는 학생과 안부를 주고받고는 바로 주문을 받고 요리를 시작합니다.
What can I get?
Can I get breaded chicken?
Breaded chicken, okay.
Yeah.
진열된 재료들을 고르기만 하면 요리 한 접시가 신속하게 만들어지고 무엇보다 맛이 있어서 소피아 씨 음식을 좋아한다고 말하는데요.
You like her food?
Yeah, I like it a lot. Yeah, she always does look good.
점심시간은 지났지만 기숙사에서 지내는 학생들이 많아서 식사시간이 아닌 때에도 종종 이렇게 바쁩니다. 몰려든 학생 손님들을 급하게 받아내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소피아 씨. 소피아 씨와 같은 공간에 다른 메뉴를 다루는 한 미국인 남성이 기자에게 다가와 말을 건네는데요.
She's a very nice person. She knows what she's doing. She's got a great attitude. She makes great food. And in the middle section.
매우 친절하고 자신이 하는 일의 중요함을 알고 있다고 소피아 씨에 대해 칭찬하는데요. 소피아 씨 가게의 위치가 이 식당 구간의 중앙에 있다면서 못내 부러워하기까지 합니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 깔끔한 실내 장식을 갖춘 학교 식당. 소피아 씨는 뜨거운 차를 한 잔 들고 식당 한켠에 앉는데요. 취재진을 위해 따끈한 볶음국수도 만들어 옵니다.
But 되게 맛있네요. 두부하고 이 당근이랑 면도 매콤한 게 아주 맛있네요. 따끈따끈하고 신선한 야채와 함께 국수 요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음식 진짜 맛있어요.
식어요. 빨리 조심해. 네. 좀 매운데.
아니요. 그 매운 것도 적당하게 매워가지고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데도 아주 맛있네요.
그래요? 그래요? 매운 거 뭐 드시는데 그 거추구름 들어 드시지 마세요. 매워요.
이제 적당하게 매콤해.
매워요.
아니 이렇게 매운 거를 미국 사람들이 먹어요? 이 고추를?
네.
오.
저기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매운 거 안 좋은 사람은
30대 탈북 여성 소피아 린 씨는 워싱턴 DC에서 2시간 운전 거리에 위치한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 교내 식당 2개를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지난 2007년 미국 정부로부터 난민 자격을 받아 입국한 소피아 씨는 올해로 2년째 이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살았을 때는 병원에서 일을 해봤다는 소피아 씨.
그 요리하는 건 원래 좋아하셨었어요?
북한에서는
굉장히 척척척척 쉽게 쉽게 잘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는 아니죠. 몇백 명 줄 서도 저는 쭉쭉 뽑아내요. 거기는 선수인데 북한에서는 음식은 이렇게 계속 하진 않았는데 북한에 있을 때는 그냥 아예 명절이나 특이한 날만 제가 음식을 했어요. 제 스타일로. 그 평상시는 동생이나 엄마가 하고 스페셜한 날은 제가 해요. 제가 고기 요리를 북한에 있을 때 좀 한 것 같아요. 기억은 그렇게 내가 음식을 잘한다, 뭐 취미적이다 이런 말은 못하겠는데 여기 와서 그냥 생기는 잡이 이거니까 또 그래 하다 보니까 되게 요령 뭐랄까 이게 취미가 있는가 봐요. 내가 보니까 보통 취미가 있는 거 아니더라. 연구를 많이 해요. 연구를.
음식에 대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뭐 메뉴도 개발하고.
제가 네, 이 소스를 제가 다 만들거든요. 한 여섯 가지 소스를 제가 다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뭘 어느 소스하고 어느 소스 이렇게 섞으면 어떤 맛이 나고 어떤 야채에 어울리고.
학생들을 상대로 음식 장사를 하는 만큼 한창 공부할 나이인 청년들을 위한 건강식을 연구한다고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헬티 플랜 그러니까 건강식으로 많이 생각해서 수글량을 좀 줄이고
설탕, 당분.
네, 당분을 좀 많이 빼고. 줄이고 주로 양파를 소스 만들 때 양파를 많이 이어서 양파에 당분을 뽑아서 해요.
아, 양파를 익히면 단맛이 나니까.
네. 오. 양파가 많이 들어가면 달아요. 저도 건강을 엄청 이런 뭐 이랄까 뉴트리션을 많이 신경 써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아 이건 어디 좋고 이거는 어디 좋고 뭐 이런 것도 말해주면서 네. 네. 리코멘드도 많이 해서.
소피아 씨가 운영하는 이 식당은 이 대학 의과대학 내에 위치해 있는데요. 소피아 씨는 그런 만큼 일하는 환경이 매우 마음에 든다고 말합니다.
아니 굉장히 쾌적하고
여긴 조용하고 깨끗해.
네. 그럼 뭐 주로 손님은 거의 학생이겠네요.
70% 학생, 30% 오피스 피플이에요.
이 주변에 있는.
네, 주변에 무슨 리서칭 뭐 무슨 컴퓨터 사이언스 뭐 많아요. 그래서 이번 라로 폴리스. 영 핸섬 폴리스
젊고 잘생긴 경찰관들이
경찰들이 경찰을 하면서 또 엑스트라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리고
학교 식당을 운영하기 전엔 생선 가게를 운영했다는 소피아 씨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고 느껴지는 학생 손님을 대하는 것이 일이 즐거운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제가 온 비즈니스 생선 가게 하다가 사실 관두고 이게 옮겼거든요. 그 옮긴 첫 번째 이유가 손님들 상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학생들이니까 아무래도 이게 학교니까 조금 마그제비는 안 하잖아요. 그래도 조금 잉크가 있고 대체로 90%는 이상한 손님이 없어요. 근데 이 밖에 가게는 이상한 손님이 진짜 많아요.
탈북 여성 사업가 소피아 린 씨.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오후 피곤한 몸이지만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소피아 씨가 잠시 쉬는 동안 다시 손님들이 몰려드는데요. 도움을 청하는 직원의 요구에 한 걸음 달려갑니다.
잠깐만 들어갔다 올게요.
네. 몰려드는 손님을 맞으려니 재료가 모자란 걸 알아차린 소피아 씨. 냉장고가 있는 창고로 급하게 뛰어갑니다.
배추가 모자라서 냉장고에서 배추를 가지고 나왔어요.
BOA 뉴스 장량입니다.
네, 한국 내 한반도 관련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서울은 오늘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미한일 3국 육군 참모총장이 서울에서 만나 북핵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또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북한에 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갖고 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의 이 발언이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서울은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금 뉴욕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뉴욕을 방문 중인데요. 처음으로 만난 인사는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구테우스 총장에게 북핵 등 한반도 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대화 중재 노력을 해줄 걸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구테우스 총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유엔 대변인이 이날 회동에 관해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이 중재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예.
예, 다만 이 구테우스 총장과 문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평화적 그리고 외교적인 해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구테우스 총장은 특히 유엔에 대한 한국의 분담금 기여 등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고요. 한국의 경제 개발 모델이 많은 나라에 영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은 지난 2015년 현재 유엔 회원국들 가운데서 13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구테우스 총장이 과거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의지를 피력한 바는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구테우스 총장은 남북한 그리고 미북 대화 등 관련국들의 대화를 위해서 중재 의사가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예. 네, 유엔 고위 관계자도 지난달에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 구테우스 총장이 거듭 중재 의지가 있다고 확인했고요.
네.
예, 하지만 사실 이 한국 출신인 반기문 전 사무총장 역시 10년간 중재 노력을 하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예.
예,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화에서 구테우스 총장이 직접 평양을 가거나 특사를 보내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한일 육군참모총장이 서울에서 만났군요.
네, 어제 전해드렸던 태평양 지역 육군참모총장 회의에서 별도로 이 세 나라 육군 수장들이 만났는데요.
예.
예, 미국에서는 마크 밀리 총장, 한국은 김용우 총장, 일본은 야마자키 코지, 일본 육상 막료장이 참석했습니다.
역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겠군요.
예,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 세 총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3국 총장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대북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네, 세 총장은 또 미한일 육군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는데요.
예.
예, 밀리 미 육군참모총장은 전날 행사 연설에서 서울이 북한과 매우 가까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어떠한 무력 충돌도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예. 앞서 저희들이 이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이 북한에 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 방안이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이게
네.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뭐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지 부분도 궁금하군요.
네, 오늘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연쇄적으로 나왔고요. 언론도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런 방안이 실제로 있는지 아주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예, 매티스 장관이 언급한 이 대응 방안에 대해서 미한 군 당국이 주고받은 게 있는지 묻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예.
예, 문상균 대변인은 일단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외교 또 경제적 수단을 우선 사용한다는 기본 원칙을 견지한 가운데 이와 병행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도 강구해 나간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또 군사적 옵션을 포함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한미동맹 간에 결정해서 추진할 것이다 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상균 대변인은 이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적인 대응 방안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았고요.
예.
예, 그러면서 이 방안이 추진된다면 한국과 사전 협의가 진행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국 언론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군요.
예, 물론입니다. 이 언론들은 사이버 공격 방안 또 북한의 의심 화물들을 미군이 직접 검색하는 해상 봉쇄 또 미국의 최신 신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거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암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예,
예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연합뉴스에 이 매티스 장관의 발언을 역으로 말하면 평양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적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지 않고 핵시설만 제거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면 충분히 실행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예, 일각에서는 이런 전쟁 경험이 풍부한 전략가인 매티스 장관이 고도의 대북 심리전을 펼치는 측면도 있다
예.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정부가 뭐 군사적 옵션도 테이블에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군사적 옵션 얘기할 때마다 뭐 뒤따라왔던 얘기들이 뭐 한국에 대한 어떤 보복 공격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지적돼 왔기 때문에 매티스 장관의 이번 발언이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 수도권에서 북한까지의 거리는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해서 어떤 군사 공격도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까지는 지배적이었는데요.
예.
예,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과 한국이 압도적인 군사력 때문에 승리하겠지만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인데요. 여기에는 북한이 전방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장사정포의 위험성도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의 국방수장이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군사적인 대응 방안이 있다고 말해서 그 대안이 뭔지 아주 관심을 끌고 있는 겁니다. 예. 하지만 매티스 장관은 그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뭐 취재도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군요.
네.
자, 어제 미 전략 폭격기들과 최신 전투기들이 한국 공군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면서 무력 시위를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미국의 또 다른 첨단 전투기들이 한국에 곧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 랩터 그리고 최신 첨단 장비들을 갖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가 다음 달에 한국에 파견됩니다.
예.
예, 어제처럼 이런 무력 시위나 훈련은 아니고요. 예,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하는 예. 건데요. 하지만 미군이 이런 최강의 첨단 무기들을 한국에서 전시키로 결정했다는 건 예, 북한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도 함축돼 예.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무력 시위를 위해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전시회 이제의 그 전시가 되는 그런 네. 형식인데 어떤 전시회입니까?
예, 이 행사는 줄여서 서울 아덱스라고 하는데요.
예.
한국 국방부가 2년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1996년에 처음 서울 국제 에어쇼란 이름으로 시작돼서 2009년에 방산 전시회로 통합돼서 지금의 아덱스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올해 행사는 다음 달 17일부터 22일까지 서울공항에서 열리는데요. 한국 국방부는 총 33개 나라에서 400여 개 업체가 참가해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거라고 말하고 예.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보내는 이제 기종이 F-22 랩터 또 F-35A 전투기라고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전투기들인가요?
예, F-22 랩터는 미군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입니다. 예, 최고 스텔스 기능으로 적의 방공망을 손쉽게 뚫고 언제든지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미국 공군의 대표적인 전략 무기고요.
예.
예, 이런 능력 때문에 미군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경우 B2 스피릿과 함께 1순위로 꼽히는 전투기입니다. 대당 가격은 3억 4천만 달러인데요.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외국에는 판매하지 않고요. 미군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 사상 처음으로 한 개 편대, 그러니까 네 대가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 출동해서 북한의 무력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예, 또 F-35A는 미국이 자랑하는 차세대 최신의 전투기인데요. 대당 가격은 9천만 달러인데 한국 공군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네. 서울은 오늘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예, 한국 청와대가 오늘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엄중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예.
예, 송 장관이 전날 국회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해 외교안보 특보를 비판한 데 따른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송 장관이 국회에서 어떤 얘기를 한 건가요?
예, 송 장관은 문정인 특보가 최근 민감한 발언들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 않아서 개탄스럽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800만 달러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으로 들었다고 말해서 통일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었습니다.
예, 문정인 특보가 어떤 말을 했기에 국방부 장관이 개탄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까?
네, 연세대 교수인 문 특보는 최근 이 미한 연합군사연습에 미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전략 자선을 전개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과 논의해서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예.
예, 또 송 장관이 국방위 보고에서 김정은 참수작전을 언급한 데 대해서 아주 잘못됐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청와대가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서 엄중주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좀 설명이 됐습니까?
예,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기자들에게 그 이유를 짤막하게 설명했는데요.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 또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인 혼선을 일으켜서 엄중주의 조치했다는 겁니다.
예.
예, 송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소신이라기보다는 발언이 과했다면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 한국 외교부 브리핑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최근 페루, 멕시코, 쿠웨이트가 이 북한 대사 등 북한 외교관들을 추방하는 조치가 이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이자 경고로 평가된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예.
예,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단호한 대응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기 위한 노력에 기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19일은 북핵 폐기 이정표로 평가되는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지 이제 올해는 이제 12주년이 됐는데 네. 혹시 이와 관련된 논평도 있었습니까?
네, 조 대변인은 직접적인 논평 없이 총론적으로 평화적 방식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평화적인 방식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서 북한이 대화의 장에 스스로 나오도록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제반 각급에서 공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 9.19 공동성명에서 이뤄졌던 걸 기초로 해서 한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통한 평화적인 비핵화를 이룬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은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는 오늘 맑고 평안북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3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 남포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 23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6도, 수풍 아침에는 10도, 낮에는 23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22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25도입니다. 황해도는 구름이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5도. 용현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24도. 개성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5도입니다. 사리온 아침에는 13도, 낮 기온 24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는 대체로 맑고 곳에 따라 구름이 조금 낍니다. 함경북도는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8도. 풍산 아침에는 6도, 낮에는 18도. 청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6도, 웅기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5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 2도까지 떨어지고 낮 기온은 1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해상은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립니다. 서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가 1에서 5m 사이로 높게 일고요.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9월 20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미국과 동맹국이 위협받을 경우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첫 총회 연설에서 만일 미국과 동맹국이 위협을 받으면 우리를 지키기 위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선택이 없다며 그런 일이 필요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며 김정은이 자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전 세계를 위협하는 핵과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자국민 수백만 명의 아사와 인권학대, 고문, 감금 등의 책임 있는 타락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에 체포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사망, 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등을 거론하면서 지구상 어떤 국가도 이 범죄 집단이 미사일과 핵무기로 무장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1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날 자신의 첫 유엔 연설에서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2015년에 체결된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며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5년에 체결된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에서 19일 규모 7.1의 강력한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는 지진으로 건물이 심하게 흔들렸으며 공포에 질린 시민 수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상자 수와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멕시코 시티에서 남동쪽으로 123km 떨어진 라보소 지역이 진앙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지진은 1985년 멕시코 대지진이 발생한 지 32주년이 되는 날 발생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멕시코 남부에서는 규모 8.1의 강진이 발생해 9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19일 홍콩 독립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람 장관은 독립 문제가 홍콩과 중국 공산당 지도부 간 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람 장관은 정부가 대학 교내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전제하며 현재 대학가의 관련 논의는 단순한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논의가 일국 양제 제도를 명백히 공격하고 있고 중국과 홍콩 간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는 홍콩의 발전에 이익이 되지 않으며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람 장관은 또 관련 논의가 홍콩의 헌법격인 기본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국가인 케냐가 대통령 재선거 문제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19일 케냐 대법원 밖에서 시위를 벌이는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향해 최루탄을 발사했습니다. 앞서 케냐 대법원은 케냐타 대통령이 야권연합 후보인 라일라 오딘가 후보를 제치고 승리한 것으로 발표된 지난달 8일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하고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당시 대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초강력 하리케인 마리아가 18일 카리브해 국가인 도미니카 공화국을 강타했습니다. 현재 마리아는 하리케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카테고리 5등급을 유지하면서 최근 허리케인 어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또다시 강타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루즈벨트 스켈리 총리는 마리아로 인해 광범위한 지역이 초토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선대 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 씨를 도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